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일본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석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일본 국가안보회의 야치 쇼타로 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측이 회담에서 각종 국제 현안들을 검토하고 분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 위원이 일본 방문 도중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게 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인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직 당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실수라면서도 국가안보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방영된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클린턴 전 장관이 뉴욕 자택에 있는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실을 좀 더 빨리 공개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이 정보나 개인 자료를 다룰 때 더 민감해야 한다면서도 클린턴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공화당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선동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재직 기간 동안 기밀로 분류된 정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받거나 보낸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기밀 표시가 된 이메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미 하원 벵가지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팔레스타인의 흉기 난동과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12일 예루살렘 올드 시티에서 무스타파 알 카디브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 청년이 흉기로 경찰을 공격해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격을 받은 경찰관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예루살렘 경찰청 주변에서도 한 팔레스타인 여성이 역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예루살렘 북부 피스카트 지부 지역에서도 팔레스타인 남성 두 명이 이스라엘인 두 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최근 양측 간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거듭되는 흉기 공격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러시아의 시리아의 군사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 국가 외무장관들은 12일 룩셈부르크에서 가진 회의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나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들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의 군사공격은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된다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수도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용의자 가운데 일부는 시리아에서 수니파 극단 무장세력 IS에 의해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가보안국 FSB는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체계를 겨냥한 테러 정보를 입수한 뒤 6명에서 11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용의자 몇 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일부는 시리아의 IS 진지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뒤 러시아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소 52개 나라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 혹은 우려 수준이라는 국제구호기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와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그리고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가 12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방한 중인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두 나라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좀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방한 중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두 나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우크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에게 독일의 통일 경험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며 통일 문제에 대해 독일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독일 통일 과정을 돌아보면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신뢰 구축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 전 서독은 매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통일을 위한 주변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며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가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주변국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분단의 고통을 겪은 나라로서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우크 대통령은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에는 긴장 완화 정책이 있었다며 구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공산권을 개방시키려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정책이 개방을 위한 절차였고 지속적으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 정책은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에도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한국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모든 대외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긴장 완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독일에서 축복 가득한 결과를 맺었던 정책이라며 신뢰와 대화는 평화적 변화와 이해를 위한 열쇠이기 때문에 목표가 아무리 멀리 느껴질지라도 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선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과 경제 발전보다 핵무장을 여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끔찍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의 동반자 국가들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서 북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늘 이해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3일 미국을 방문해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방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방미 기간 중 미 국방부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10월 펜타곤 방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이 같은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주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앞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13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박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로 일정을 시작해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우주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같은 날 한미 첨단 산업 파트너십 포럼과 한미 우호의 밤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15일에는 펜타곤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한 뒤 조 바이든 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합니다. 이어 15일 오후에는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오찬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 발전 방안, 북한 핵 문제 등 대북 공조 방안, 동북아 정세,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미한 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미국 상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노동당 인민제일주의의 방점을 두고 인민사랑을 강조하는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5분에 걸친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이란 단어를 97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연설은 인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시작해 인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인민들에게 멸사 복무하자는 표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선대에 비해 취약한 권력 기반을 민심 잡기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정통성 강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에서 강조한 청년 중시 정책 역시 자신의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와 함께 당 창건 70주년 군 열병식임에도 핵을 언급한 표현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경제 핵 병진 노선 대신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핵이란 직접적인 표현 없이 핵무력을 시사하는 표현만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을 자극하는 모습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아울러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에서 대외적으로 자극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등 대외 이미지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원론적인 비난에 그쳤고 대내용 방송과 달리 대외용 방송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도발적인 언급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좀 도모하고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좀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8.25 합의에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한 유인산 상무위원과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중 우호관계와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북중관계 복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북한은 유인산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반대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열병식 행사에 동원된 북한 주민은 13만 명, 병력은 2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와 장비 규모는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는 30여 종 290여 대로 한국 군당국은 이 가운데 탄두 형태를 변형한 신형 탄도미사일 KN-08과 실물로는 처음 등장한 300mm 방사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경우 중국제를 모방 생산한 것으로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140km 내외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부대변인입니다.
300mm 방사포에 대해서 공개가 됐고 처음으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140km 내외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걸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용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선 당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를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김제일 위원장의 연설 내용 가운데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이제 이번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중국에서 이제 류인상이라고 하는 고위급 인사가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번 그 행사에 있어 가지고 김정은이 그 핵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대신에 이제 뭐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병식에서 핵배낭을 지닌 그 군인들 퍼레이드가 보인다거나 뭐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뭐 아직 북한이 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그 중국을 고려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연설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이 유난히 강조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선 뭐 인민에 대한 사랑은 사실 이제 김정은이 매년 뭐 신년 그 신년사에서도 항상 그 강조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노동당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봉사 뭐 그런 기관이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비유하기를 지도자는 이제 최고 어버이 그리고 당은 어머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식들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당이 북한 주민 인민에 대해 가지고 봉사 노력해야 된다. 또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노동당의 입장 역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인민을 많이 강조한 부분들은 마음대로 이제 김정은이 올 들어서 북한의 어떤 주민 생활의 향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년사에 또 강조해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선심 정치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동당의 기본적인 역할을 또 강조한 것이다 또 김정은 씨에 들어와 가지고 약속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 또 최근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련의 좀 약간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뭐 그런 의도로서 인민을 가지고 이번에 연설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평양을 찾은 중국의 류인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번 방문으로 앞으로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유 인사는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죠. 또 이제 상무위원 또 서열 5위의 인사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북중 관계가 최근 계속 좀 냉랭한 가운데서 어떤 고위급 인사를 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방문하게끔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북중 관계 정상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로 연설에서 좀 예민한 부분들은 연설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인산하고도 아주 그 연설장에서 아주 가까운 모습, 친한 모습, 또 서로 이렇게 두 손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북중 관계를 좀 정상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중국의 의지와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일단 큰 모습을 봐가지고는 그런 그 북중 관계 정상화에 대해 가지고 좀 호응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북중 관계는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에 좀 냉랭한 좀 대립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인 북중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계기를 이번에 그 유인산의 어떤 방북을 통해 가지고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보냈고 또 분명하게 이제 북중 관계의 어떤 정상화 회복에 대해서 중국이 의지를 보여줬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지원의 어떤 여지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아마 비공식적으로 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 정상회담으로까지 가기까지는 지금 역시 북중 간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동북아의 북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어떤 그 진전, 성과가 나와야지만이 어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국이 북한에게 전달한 내용들이 과연 북한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느냐 뭐 그런 부분이 좀 잘 진행되어진다 그러면은 북중 정상회담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이것이 이번에 고위급 인사가 갖고 북중 관계가 뭔가 좀 정상화되어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북한 핵 문제 또 육자회담 재개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형성돼야만이 북중 정상회담도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비핵화 협상 전망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우선은 일단 중국으로서는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에 그 김정은이 어떤 정권을 또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데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우선 비핵화라고 하게 되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육자회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육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이제 중국은 이제 분명하게 육자회담 재개에 북한이 나오라는 입장이고요. 북한이 이제 여기에 응하느냐. 육자회담에 나가느냐 또 나갔을 때 북한이 과연 어떤 그 조치를 하고 육자회담에 나설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조율이 돼야만이 육자회담이 재개되어지고 육자회담이 재개되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공식적인 주제로서 이제 논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육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또 북한이나 중국에서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되어진 공식적인 논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핵화 협상 전망은 육자회담이 어떤 재개 여부 또 그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호응 여기에 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류 상무위원과의 회동 등으로 미뤄서 김 제1위원장이 그러면 앞으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좀 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뭐 추가 핵실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억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가지고는 당분간은 아마 수면 아래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핵실험이나 아니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항상 가능성이 하나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제1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는 대남 메시지가 없었지만 류 상무위원과의 회동에서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에도 이제 추진하겠다,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은 또 최룡회를 통해 가지고도 유인선 상무위원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것은 네.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네. 있어가지고 북한이 뭐 계속 이걸 좀 유지하겠다, 또 남북 간의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걸 표명한 것인데, 그건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은 지금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북한의 어떤 요구 조건에 대해서 남북 대화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의 어떤 문제점 또 남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을 좀 남한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유인선에게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사이의 대화 국면이나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 회담에서 가지고 우리 남측의 어떤 양보 또 북측이 요구하는 말을 좀 남한이 좀 들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간접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남북 대화에서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 조건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북한이 예,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에 어떤 그런 장애를 만든 것은 남한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명분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유지는 하되 그러나 그 남북 대화가 계속 유지되고 성과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우리 남한의 어떤 태도에 달려 있지 않은가. 아직 그런 속내음을 갖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 남북 대화에서 가지고 중국도 북한도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걸 좀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와 함께 최근 북한이 거행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6.25 전쟁 중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 5,300구의 미군 유해가 있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출범한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초대 수장이 북한의 미군 유해 발굴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육군 중장 출신인 마이클 레닝턴 새 국장은 8일 미 민간단체들이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한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토론회에서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유해 발굴을 바로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situations improve with North Korea, the accounting community is prepared now, prepared at a moment's notice to.
리닝턴 국장은 북한 내 어디에 미군 실종자 유해가 있고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오랫동안 준비했다며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북 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을 이유로 2005년에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2011년 북한 측과 작업 재개 합의했지만 북한이 2.29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교적 고립 탈피와 금전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또 다른 관리는 이날 미북 관계가 일단 개선되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유해 발굴 재개 통보를 거쳐 우선 6개월에서 9개월간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구체적 계획이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닝턴 국장은 현재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수는 7,835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구가 아직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7,835 of those are unaccounted for from the Korean War.
Of those, we know that 5,300.
레딩턴 국장은 이어 하와이에 있는 연구소에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300여 구의 유해가 있으며 이 가운데 600구는 1990년대 북한에서 인도받은 상자들에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에서 94년 사이 미군 유해가 담겨 있는 208개의 상자를 미국에 전달했었습니다. 레딩턴 국장은 또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 미군 실종자 700구의 신원이 확인돼 미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산하 관련 조직을 통합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올해 출범한 이후 신원을 확인한 유해 80구 가운데 45구가 한국전쟁 실종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DNA 확보와 관련 분석 기술의 발달로 신원 확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닝턴 국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의 변화 등 환경 문제와 개발 등으로 해외 지역의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닝턴 국장은 이와 관련해 행사 뒤 VOA에 그런 배경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a hurry. We are aggressive about recovering our missing service members from previous.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책임이 미군 측에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전쟁과 냉전 포로 실종자 가족협회의 다나 넉스 법률정책 책임자는 미군 유해 발굴이 10년째 중단돼 진전이 없다면서 이 사안을 인도적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it to be a humanitarian issue through and through. And i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n't feel that it can.
미국 정부가 정치 외교적 이유 때문에 유해 발굴 재개가 힘들다면 민간 단체들이나 스웨덴 등 제3국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행사를 공동 개최한 미국 북한위원회 키슬루스 사무국장은 VOA에 미 정부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미북 협상의 우선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sue needs to be moved back to the front burner. You know, it's been on the back burner for quite a long time.
로스 국장은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미북 협상에 이 사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작은 축구공 하나로 한국의 청년들과 탈북 청년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통통축구단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로 북적거리던 서울 국민대학교. 주말을 맞아 한결 한가해졌는데요. 축구 연습을 하는 사람들로 운동장 한편이 북적거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겹치니까 뒤에도 허리 많이 빕니다. 우리 골 대중은 간단해.
이곳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탈북 청소년과 한국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통통축구단 단원들인데요. 통통축구단은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축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고자 지난 5월부터 운영했고요. 지난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의 송종섭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개 팀이 한데 모여서 이 자리에서 연습을 했는데 5월 달에 첫 경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전에 각 팀들 좀 학생들이 경기를 뛰다 보면 굉장히 이제 승부욕이 불타서 굉장히 격렬해지고 부상이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일으켜주고 이런 그 스포츠맨십도 같이 이제 발휘가 되게 된대.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개월 동안 4번의 경기를 먼저 가졌고요.
통통은 줄기통의 통할 통자. 같은 줄기에서 하나의 뿌리로 통한다는 뜻인데요. 통통축구단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L4, 나우, 몬스터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팀에 지금 15명에서 25명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팀이 여명입니다. 여명은 이제 북한 출신의 학생들 그리고 남한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팀이 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몬스터는 국민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남북 청소년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L4, 나우, 몬스터 여명.
통통 축구단을 통해 남북 출신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통통 축구단의 탈북민 단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고향인 친구, 북한의 고향인 친구, 외국의 고향인 친구, 이런 각국에 있는 나라의 친구들과 이렇게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우위가 깊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스포츠를 하는 게 누구나 하나 되잖아요. 일단은 예, 또 스포츠로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 또 좋은 것 같고요.
아, 뭐 제가 뭐 가령 뭐 잘못 차면 그거를 이렇게 차야 된다 뭐 그런 것 좀 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국민대학교 학생인데 친구가 이제 축구팀을 하나 꾸린다 해서 그래서 저도 원래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이제 뜻깊은 자리가 있다고 여기 참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친구 소개로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새터미이기 때문에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후배들 제가 또 이제 여미학교 그 선배예요. 그래서 여미학교 졸업생이라서 워낙 제가 여미학교 졸업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후배들 보면서 저의 또 이제 추억도 이제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남북한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뜻깊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많지도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서로 이제 원래는 좀 마음의 별 같은 게 있었어요. 서로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거 그랬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다르지 않고 같이 이제 공 하나만 있으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출신의 단원들도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을 차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차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 사람이고 탈북을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바로 소개를 못 받았어요. 바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거리감 없었고 정말 말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오늘 왜 탈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안 왔지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잘 특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화합 잘 되고 그리고 전혀 거리감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명 중에 한 3, 4명은 그 북한 분들이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뒤에 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 놓쳤어. 그건 미드필더 책임이야. 위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 알겠지?
미드필더는 연습도 실전처럼 양보 없는 한판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통통 축구단을 통해 남북 출신 청년들이 서로 하나가 돼 통일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하나재단 교육개발부의 송종섭 씨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팀 승리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원래 남자들이 그런 승부욕 때문에 그렇게 그런 좀 격렬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경기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한 대 어우러져서 서로 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들이 과격하거나 어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바로 제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이질적인 남북 친구들의 이질적인 문화들이 많이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 붙여 없으면 라인 붙여.
얘가 된 얘 왔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터키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의 용의자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지목됐다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에 대해 유럽연합이 우려를 표시했다는 소식, 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회의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과 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터키의 자폭 테러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볼까요?
네, 10일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날 정오께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 지지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이 터키 수도 앙카라의 기차역 부근에서 터키 정부와 무장투쟁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이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명의 자살폭탄범이 도중에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다수의 희생자를 노리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남성이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당기자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도 자살폭탄 테러로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이번 사건이 터키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터키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망자 수가 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상자도 꽤 되는데요. 250여 명가량 되고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중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은 10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12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테러 공격을 자행했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직 없고요. 이번 공격이 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또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터키 정부는 이번 테러 공격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IL이나 쿠르드 노동자당 PKK 등의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일단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ISIL의 소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12일 TV 인터뷰에서 자폭 테러범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신원을 거의 확인했다면서 당국은 ISIL을 우선 용의선상에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한 친정부 신문은 당국이 ISIL 대원으로 추정되는 약 20명의 인척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서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ISIL의 소행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네.
아마도 몇 달 전에 비슷한 네. 공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공격이 지난 7월에 시리아 접경 지역인 수르크 마을 인근에서 터키와 쿠르드족 평화운동가 33명이 사망한 자살 폭탄 공격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 터키 정부는 이 공격이 ISIL의 소행이라고 비난한 바 있고요. 터키의 한 언론은 이번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과 장비가 지난 7월 수르크 테러 때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쿠르드계 시위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정부가 벌인 자작극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연기하거나 안보 정국을 조성해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측의 음모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터키 정부는 총선을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또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시리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러시아가 공습을 계속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추가 공습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11일 공습이 이들리브주 고원지대 탈스키크 지역의 63개 표적들을 향해서 이루어졌다면서 이 가운데 53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공습은 아사드 정부에 맞서 싸우는 반정부 군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리아 내전 사태가 더 복잡해진 양상인데 유럽연합이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고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을까요?
네, 대부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12일 시리아 내전 해법과 난민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서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모게리니 대표는 ISIL에 대한 군사 행동은 분명히 이 ISIL을 겨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모게리니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 시리아의 공습이 ISIL이 아니라 시리아 반정부군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 서방의 비판을 반영한 발언이군요.
맞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ISIL에 대한 군사 작전은 사전에 잘 조율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공습이 시리아 반군에 집중됨으로써 알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 데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나요?
네,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정치적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 확대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정치적 해결 과정에 손상을 초래하며 인권 상황을 악화하고 또 극단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시리아 온건 반군 세력에 대한 공습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도 역시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아사르 정권을 돕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아사드 정권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패배 직전에 놓인 동맹국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라면서 하지만 러시아 육해공 파상 공세는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이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러시아 관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옹호했습니다. 공습의 목표는 시리아 정부를 안정화시키고 정치적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8기 5중전회라고 불리는데 이 회의가 이달 말에 개최된다고요?
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나흘 동안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12일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제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실상 당과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가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의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될 13차 5개년 경제계획안입니다. 이 경제계획안은 중국 경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고도 성장을 하다가 현재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7.0%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 것인지 그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경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머지 다른 이 중요한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에 부패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한 링지화 전 통일전송 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하는 등 비리 인사들에 대한 당적 박탈 결정을 추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이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 가운데 군 대표들을 만나 군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 또 일정을 통보하고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았는데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방문 네. 목적이 뭘까요?
중국과 일본 간 제2차 고위급 정치대화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양제츠 국무위원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본에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고위급 정치대화를 가진 바 있고요. 중국 외교부의 화충인 대변인은 이번 도쿄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 또 국제 지역 현안 등 양국의 공통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양 국무위원이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화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확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가 모두 발표됐는데요. 경제학상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 디튼 교수를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디튼 교수가 소비와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에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복지를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경제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인 소비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며 디튼 교수는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연구 업적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앵거스 디튼 교수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이력을 좀 살펴볼까요?
네, 디튼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재직 중인데요. 미국과 영국의 국적 모두 갖고 있습니다. 디튼 교수는 노벨위원회가 세상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 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반갑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2도, 남포 최저 11도에서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1도, 강계 최저 4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 6도, 최고 20도, 장진 최저 1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날씨 보내드렸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일본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 회담에 참석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양제츠 의원은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일본 국가안보회의 야치 쇼타로 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측이 회담에서 각종 국제 현안들을 검토하고 분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 위원이 일본 방문 도중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게 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인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직 당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실수라면서도 국가 안보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방영된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뉴욕 자택에 있는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실을 좀 더 빨리 공개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이 정보나 개인 자료를 다룰 때 더 민감해야 한다면서도 클린턴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공화당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선동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재직 기간 동안 기밀로 분류된 정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받거나 보낸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기밀 표시가 된 이메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팔레스타인의 흉기 난동과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12일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무스타파 알카티브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 청년이 흉기로 경찰을 공격해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격을 받은 경찰관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예루살렘 경찰청 주변에서도 한 팔레스타인 여성이 역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예루살렘 북부 피스카트 지부 지역에서도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이 이스라엘인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최근 양측 간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의 거듭되는 흉기 공격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 국가 외무장관들은 12일 룩셈부르크에서 가진 회의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나 미국이 지정한 테러 단체들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의 군사공격은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된다며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수도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용의자 가운데 일부는 시리아에서 수니파 극단 무장세력 IS에 의해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가보안국 FSB는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체계를 겨냥한 테러 정보를 입수한 뒤 6명에서 11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용의자 몇 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일부는 시리아의 IS 진지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러시아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설명입니다. FSB는 또 현장에서 질산 암모늄을 섞어 제조한 폭발물 5kg과 전자 기폭작치 등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소 52개 나라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 혹은 우려 수준이라는 내용의 국제구호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와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그리고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가 12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